우리는 어쩌면 별로 재미없는 그런 기행문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수로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21장까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여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론 다른 기행문 같으면은 주변의 섬들이 어떻고, 백사장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기행문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여행 속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관계 속의 사랑의 관계, 그런 감정들의 표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바울 사도를 아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일깨움을 받아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다 바울의 의지는 단호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밝히면서, 어떤 일들이 자신의 앞에 가로놓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옆에서 안타까움으로 권면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런 권면을 그만두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행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어떤 관광을 목적한 여행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에 자기가 아시아와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의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방 교회들이 영적인 어머니 같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의 눈에는 아마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쯤 바로 곳으로 갔다. 곳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언급할 것도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전혀 접어두고 오로지 그 만남의 사실 속에, 물론 이것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데서 누가의 신앙적인 안목을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세 가지로 나눌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디에서나 십자가의 감격으로 인한 교제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짐을 보는 겁니다. 비록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대단히 냉담한 사람으로 비칩니다.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거물을 지킬 정도로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나타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울의 전혀 다른 면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 상상이 되죠. 일주일 동안 아쉬운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너무 모자라서 떠나는 바울을 전송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별이지만은 이렇게 이별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여기서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만남은 감격으로 가득하고, 바쁜 중에서도 몇 날이 되었던 상관없이 머물렀고, 보냄은 언제나 아쉬움과 서운함을 이기지 못하는 교우들의 모습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7절, 8절에도 그렇게 이 내용 속의 교제를 봅니다. 사실 진정한 형제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됨과 한 하나 되게 하시는 감격, 그리고 같은 생각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가장 분명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육신의 혈연의 형제일지라도 생각이 다르면 참으로 끈끈한 그런 애정을 나누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속을 챙기는 모습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가정들에 보면 명절 때나 서로 만나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 아프게 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너무나 비근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영혼 속에서의 형제됨은 사상과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는 데서 참으로 바울과 그의 사람들과 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야만 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유보다는 서로의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 끈끈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그런 관계로 지속해야 될 관계가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늘에 속한 이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고면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일주일간을 머무는 이유가 짐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이 타고 가는 배가 크루즈 여객선이 아니라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로에서 배에 짐을 내리는 시간을 사용해서 일주일을 그곳의 성도들과 만나고, 그러고도 헤어짐이 안타까워서 뱃머리까지 바울을 전송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바닷가에서 축복의 기도를 함께 올리는 모습은 이권이 없이 참된 사랑을 보는 데서 감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십자가의 피로 형제가 되었다면 오늘도 이래야 된다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자기 혈연의 관계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 두로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마다 이러한 애정은 넘치고 표현에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수식을 아주 수없이 합니다. 한 절인데 나의 사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바울이 남다른 애정을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서로 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 하셨죠?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너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합니다.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의무 이상으로 의무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짐짓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라는 말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물론 사랑은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의무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 한 주간 동안을 보지 못하면 같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형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의 당부로 우리가 들으십시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4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앞길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미래를 감추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10절 11절에도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다고요. 여기서 역시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가는데 어째 성령께서 가는 것들을 장애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아데미 신전의 은세공들이 소란 중에 경기장에서 데모를 할 때 경기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은 앞에 19장 30절에서 31절에 볼 수가 있어요. 경기장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땠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성령이 지금 당신을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데서 경우가 다름을 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모두를 현재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르심이 없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여기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과거로부터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 현재로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울에게 왜 부정적인 사실을 구태여 알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큰 뜻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왜 성령께서 이런 것을 낱낱이 알려주실까? 어찌 보면 이러한 성령의 권고로 바울이 가려는 길을 저들이 권면하는 대로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임에도 그것을 공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이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실천할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옆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바울이 가던 길을 중단했다면 모르겠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계획과 삶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강화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이 말씀은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엄연히 앞에 부정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그 일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왕의 금지 명령, 즉 왕 외에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라도 어떤 부탁을 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하는 금지령이 선포된 후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자신을 함정에 넣으리라는 것도 다니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어떤 형벌을 각오하면서 다니엘은 그 일을 과감하게 지속합니다. 우리 같으면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30일 동안만 뭐 창문 안 열어놓고 기도하면 어때요? 전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문 닫아놓고 하나님 형편을 알아주세요. 그럴 듯도 한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무모한 일을 계속함을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그 예상했던 추위를 따라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다니엘 앞에 사자들의 입을 이미 봉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일꾼들이나 성도들,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밀실에서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되어질 일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 그러죠. 이게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이 더 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일이든지 개인의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몸이 안 좋은 부분을 가지고 되게 고민합니다. 그게 완전히 검증이 나기까지는 야 이거 뭐 암이 아닌가 이거 혹시 3기 4기 된 거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위궤양 정도를 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아마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실 것입니다. 야 이 녀석아.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들어있다고요. 바울 사도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앞에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0장 23절이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 성, 바울이 방문하는 데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그리고 24절은 제가 결론적인 것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로의 제자들이나 또는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에서 내려온 선지자뿐만 아니라 바울이 들리는 각 성에서마다 같은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바울의 발목을 잡는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 일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요구처럼 바울을 힘겹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역시 바울은 아브라함처럼 태연히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을 바울의 행로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는데 너희가 어째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나는 각오한 일을 가지고 여러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다 결단이 돼 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도록 너희들이 우느냐.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마음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의 걱정하는 것을 오히려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와 자세를 모두 아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 만날 일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예지하고 미리서 공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우리의 믿음의 행로 속에서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험로를 지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울의 앞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꼭 같은 당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천국길 가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어련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았다. 이렇게 확신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처할 힘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의 앞길에 장애처럼 보이는 것들을 놓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의 목표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신앙에 어떤 세상적인 장애가 있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준비라고 확신하시고 그런 위기와 환난을 믿음으로 잘 바울처럼 소화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물론 두 번째의 말씀과 연관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계속해서 들리는 성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과정과 결과를 이미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각오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오는 시련과 환난을 각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께서 내 앞길을 만사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앞길이 순탄치 않다고 하는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때묻지 않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보세요.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환난과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이 귀중하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가장 완벽한 믿음 안에서 조화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이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20장 24절이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바울은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그리고 들려주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알면서도 감당해야 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최종의 목표점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무사 안일하게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입장에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권면하는 측의 사람들의 입장을 보자는 거죠. 자, 당신이 지금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묶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길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 측의 입장에서 왜 이것을 바울이 조용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사람들의 의중은 적어도 신상의 안전을 위한 권면일 것입니다. 육신적인 바울의. 왜 바울의 육신의 안전을 염려하겠어요? 바울이 자신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랑으로 인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와 역할을 위한 권면입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를 비롯해서 베드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 로마 시대 속에서 너무나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 교회 속에 얼마나 손해가 오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지상의 교회를 위한 권면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살아있어야 에베소를 비롯해서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교회들이 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근데 왜 구태에 가서 죽으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권면은 결국 사랑의 우려에서 나온 권면이었다, 이걸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냐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십자가를 유용하게 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귀중한데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온 인류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도구인 십자가를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한 그런 희생적인 고백이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거죠. 내 한 몸 죽어서 예루살렘에 죽어도 좋다. 그러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이방인 세계와 더불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유용한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온 인류가 구원했는데 기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의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미래의 영원한 약속을 확신하는 판단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다. 이 확신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다면 이 얘기가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육신에 아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이미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로서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면하는 측과 바울의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에서는 결국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의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권고나 상대를 위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것은 서로에 관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하는 권면이나 왜 내가 이미 결정됐는데 마음을 아프게 안 해야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하는 이 양쪽의 다 의견과 고백은 하나도 육신적인 것이 없어요. 다 영적입니다. 양쪽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맡길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육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을 왜 두려워하겠는가 이런 고백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 사랑은 의무에 매인 만남이 아닙니다. 나를 형제로 맺어주신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를 감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여행이 됐든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특히 올해 신앙적인 표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우리의 표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은 이미 세상에서는 예고된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를 알고 계시고 또 계시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결코 편치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어지는 어려움과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예고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육신적이냐 또는 영적이냐 하는 것을 바로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고 늘 최종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어야만 교회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에서 쓴 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골로새서 1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바울의 고백, 이것은 적어도 개인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지체된 교회를 위한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